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욕심과 미혹이라는 제목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을 빨리 요약하면 죄 유혹에 직면했을 때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 죄 유혹에 굴복할 점에 아 이것이 하나님 이렇게 승리했으니 내가 지금 죄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악으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또한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상 어떤 악이 그분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여서 하나님이 그 악에게 굴복되는 일이 없다. 악한 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넘어지는 일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이제 육을 입고 있는 이 기간 가운데 조금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사람은 어둠의 요소가 있어서 악한 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간다. 이 어둠의 요소,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근본 원인, 이 어둠의 요소를 오늘 이 본문은 사람의 욕심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마귀라는 존재가 뒤에서 미혹해서 죄 짓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어렵게 일구어낸 하나님의 귀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무너뜨려질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혹으로 인해서 누구의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무너뜨려질 수 있는데 그 죽음이 마귀 될 수 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신약 성경은 마귀의 존재, 그 역사, 미혹하는 방식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꿀꺽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 그 마귀의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악에게 굴복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욕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진리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보고 진리를 정리해 놓지 아니하면은 생각의 전쟁에서 내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는 사탄의 역사, 마귀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 아니라 사람 내부에 있는 무엇이다.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1994년 10월 달에 한국의 성수대교가 붕괴됐어요. 그때 저희 가족은 네덜란드에서 라트비아로 선교지를 옮긴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들이 뉴스를 접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발판을 다질 때 만났던 몇몇 형제들이 그 뉴스 들었느냐고 창피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잘 산 나라 그런데 4개월 뒤에 대교의 중간이 엿가락처럼,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48m, 이렇게 툭 끊으시다시피 강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버스, 일반 버스 한 대, 승용차 두 대가 그 지나가면서 바로 함께 추락했고, 32명인가 하는 사망을 낸 큰 사건이죠. 근데 이 붕괴의 원인이 상판을 받치고 있는 트러스라고 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 염세 용접 불량으로 나중에 판명이 됩니다. 이게 1979년 완공되고 94년 10월 달에 15년 동안 수많은 차가 왔다 갔다 진행해요. 수많은 차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교각이 무너졌을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음 부분의 용접 불량이라는 내부 문제가 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까? 우리 10년 가운데 욕심이라는 어떤 요소가 자리 잡고 있으면 나의 삶 가운데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가 죄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내 존재 붕괴라는 멸망까지 이르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잠시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명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언젠가는 그 존재가 붕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욕심이란 단어가 늘 부정적으로만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에피두미아라고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욕구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욕구요. 자체적으로는 절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욕구 자체는 식욕, 먹는 욕구, 수면욕, 잠자는 욕구, 성욕, 성적 욕구, 소유욕,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이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에 허락하신 어떤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욕이 없으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우리 몸이 기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욕을 주셨어요. 성적 욕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인류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적 욕구를 주셨어요. 욕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일까? 이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하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욕구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그냥 욕심이라고 정의를 내립시다. 오늘 우리 성경이 잘 번역을 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이 문맥상으로는 부정적으로 잘 캡처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다윗의 경우를 언급했는데, 다윗의 바세바 간음 사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였고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고, 다윗 같은 경우에 많은 후궁들도 있고, 아내도 보면은요, 바세바가 나중에 아내가 되지만 이미 그에게는 7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이러한 조금 문란하게 보이는 가운데 바세바라는 여자 하나 취했다고 뭐 큰 허물이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신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거나 하면은 지금처럼 독립해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여자를, 과부된 여자를 거두어 주면 그것이 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요. 어쨌든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서,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성적 욕구를 감안하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그런데 바세바라는 여자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자, 어떻게 주님께서 반응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사무엘 하 12장 잠시 한번 봐주세요. 엄중합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사무엘 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취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세바를 취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성적 욕구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충족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물론 어둠 가운데 이렇게 심각하게 일이 벌어질 줄을 몰랐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내다보지 못한 다윗의 큰 책임으로 인해서 그 심각성을 깨달아 알지 못한 어두운 눈으로 인해서 이러한 책망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기본 권리 중에 하나예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느낌을 갖는 것, 그것이 관계 가운데 아니면 소유를 통해서 이어폰을 귀에 끼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 행복감이 느껴져요. 누군가의 추천으로 맛집을 찾아가서 그게 음식을 먹는 것, 골프 동호회 친구들을 통해서 골프 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근본적인 우리 가운데 생내적으로 있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행복감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 한국인 배우가 호주 멜버른에서 여행 중에 마약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클럽 화장실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던 거지. 본인 진술에 의하면 상습범이 아니라 처음이라고 하지만 호기심에서 했다고 자백은 하지만 이 사람이 좋은 느낌을 가지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행복감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적으로 크게 얻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잘못된 방식으로 욕구 충족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배우로서의 그러한 커리어라든지 아내와의 어떤 신뢰관계 문제 보니까 7개월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나중에 자랐을 때 친구가 이 사람의 어떤 신문기사 내용을 읽고 너 아빠 몇 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체포당하고 신문에 나오고 대단한 사건이었대? 친구를 통해서 딸이 들었을 때 그 수치감, 당황스러움, 그 사람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왜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죄가 되는 선택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악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빛인데 빛 가운데서 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필로폰이라는 마약 자체, 마약을 제조한 단체, 마약을 유통한 어떤 사람, 마약을 근유한 친구, 비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를 통해서 순간적인 행복감을 누리고자 했던 그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선가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14절 본문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두 개 동사 주목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개 동사 끌려 그리고 미혹됨, 끌려 나오다 미혹되다, 이것은요 낚시와 사냥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물고기를, 사냥감을 일단은 은신처에서 draw away, 끌어내야 돼요. 그 두 번째, 덥석 물도록 유혹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entice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draw away, 숨어져 있는 안전한 처소에서 draw away, 이끌어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덥석 물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유혹이 죄로 발전되는 데 있어서의 작은 그림입니다. 자, 미끼를 낀 아주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있습니다. 이 지렁이를 끼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환경은 빛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빛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어스름한, 어두컴컴한, 그래서 뭔가가 살랑살랑 움직이는데 그 실체 가운데 낚시 바늘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할 정도의 어둠이어야 됩니다. 새벽 어둠 같은, 거기에 숨어있는 물고기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곳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 저게 뭐지? 하고 자기 은신처에서 몸을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draw away,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움직이면서 물고기 쪽에서 싹 거리를 두는 순간 저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팍 무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entice예요. 모든 죄에 빠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악이 될, 고통을 일으킬, 그것이 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집에 광고지 그 메일박스에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럼 대부분 광고지를 다 안 읽고 이제 버리죠. 노서큘러 그렇게 하면은 뭐 아예 저 광고지를 안 읽겠지만 아직 게을러서 그 스티커를 안 붙였더니 계속 광고지가 옵니다. 가끔은 그 광고지를 펼쳐봐요.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4,000불짜리 TV가 1,500불로 되어 있을 때는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그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희한해요. 4,000불짜리가 필요 없는데 1,500불로 되어 있으면은 쳐다보게 돼요. 한국에 TV 홈쇼핑 있죠. 그 호스트들이 하는 상술 가운데 하나가 잘 안 팔리면 이제 10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필요와 가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100개밖에 안 남았어?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인터넷 다른 쇼핑몰에 훨씬 싼 가격으로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쓰는 방법 가운데, 여기서는 아마 조금 다를 텐데 한국에서는 그런 적이 가끔 경험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이 잠시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합니다. 한 시간 내에 결정해서 연락 주세요. 다른 고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이 좋은 매물이네? 덥석 뭡니다. 일단 안전한 자리에서 안전한 은신처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살랑살랑 그리면서 살짝 이것을 그 사람에게서 멀리하면 팍 나갔어요. 우리가 TV 홈쇼핑 운영자나 아니면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세일즈 방식을 1차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상품 구매라는 욕구를 급히 채우려는 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을 그것을 방치하는 죄로 발전되고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를 처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치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망을 멸망, 내 삶의 붕괴 이렇게 보십시오. 마음에 착상된 욕심, 그것을 실행하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되고요. 돌이키거나 회개함이 없이 쭉 진행하면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욕구를 어둠 가운데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상이 좋아 보입니다. 자기에게 치명적으로 해가 되는지 모르고 좋아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욕구가 좋아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된 욕구를 빛 가운데 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 낚시 바늘이네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택시기사가 손님이 현금 가득한 어떤 지갑을 좌석에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차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지갑이 있습니다. 돈 욕구를 제대로 다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지갑을 제 것으로 만듭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돈 가지는 것이 잘못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나의 필요,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좋은 사인입니다. 그 사람은 큰 화를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한 구절을 잠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맥락에 비추어서 한번 나중에라도 묵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했습니다. 부분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하고 100% 다르고 죄를 지으실 수가 없고 어떤 갈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이시지. 성경은 이러한 시각이 그렇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직면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왜 죄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왜 주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유혹의 순간들,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왜 죄로 연결되지 아니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남으실 수 있었을까?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이유는 빛 가운데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모든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존경과 환호를 받아요.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존재, 아니면 내가 이러한 차원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귀가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내가 많이 배고픕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 피로를 채우라.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마귀의 도전, 주님께서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남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이 돌로 지금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빵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뛰어내려보라고 도전합니다. 뛰어내렸을 때 주님께서 안전히 가뿐히 다치지 아니하고 착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정말입니까, 목사님? 정말 안 다치고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무리를 그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해라.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고난을 겪지 않고도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여기에 저 반대하는 무리들까지 굴복시킬 수 있는 만국의 영광을 나에게 주겠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내포한 하나님의 뜻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광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가 제안한 이 모든 것들이 저급한 차원에서의 제안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제안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역겨운 거예요. 하실 수가 있지만 그것이 역겨운 거예요. 하실 수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저급한 것이에요. 마치 폐암 초기 발견해서 담배를 끊은 사람이 옆에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형씨 담배 한 대 피우실래요?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치유를 받은 사람의 표정, 그때 이 제안은 역겨운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 이러한 권세,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마귀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제안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5년 전에 저는 영어로 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둥절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보낸 메일인데, 남편과 자신 둘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US 달러로 500만 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남편은 2001년에 죽었고 나는 최근 암에 걸렸고 8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남편의 뜻을 따라 돈을 기독교 단체나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교회에 기부하기를 원한다. 나머지 내용을 제가 번역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요. 조금만 요약해서 그 이메일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돈이 경건하지 못한 방식으로 쓰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나는 곧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답신을 받는 즉시 은행에 자세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신이 이 펀드의 현재 수취자가 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를 섬기기 원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섬길지어다. 당신의 남은 일생 동안 항상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답신이 늦어지는 경우 다른 교회와 연결하여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밝힌 바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길 바라며 Yours in Christ. 지금은 5년 이후로 이러한 메일을 제가 20통 이상 받았거든요. 처음 받았을 때는 순간적으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내가 고생했다고 이런 큰 물질의 복을 제 방에서 그 3층 그 방에서 순간적으로 묘한 감정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근데 내가 왜 500만 불이 필요하지? 500만 불이 왜 필요하지? 그 속으로 의문을 던지는 순간에 사기구나 딱 생각이 들었어요. 5년 전에만 해도 이러한 종류의 금융사기 메일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많이 퍼뜨려지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쪽에서도 오고 중동 쪽에서도 오고 남미 쪽에서도 오고 그때 당시에는 초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수백만 불이 소요되는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교회 건축을 추진 중이었고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메일을 받았다면 저는 다르게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그나마 몇 푼 없는 그 어카운트에 있는 것이 깡그리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거 필요를 충족하려고 하는 나의 정상적인 욕구 이것이 욕심으로 변질이 되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안전한 처소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이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을 덥석 물게 하는 이 디자인 가운데 내가 발을 들여놓고 속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생 가운데 그 만남은 안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후회스러운 만남이 없나요? 내가 그 선택을 왜 했던가 왜 내가 그 길을 갔던가 크게 후회하는 그런 선택이 없나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시간이 지난 지금의 관점에서 한번 잠시 회고해 보세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방식 그것이 욕심으로 발전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끝내는 죄로 그래서 나를 정말 궁지로 몰아가지 않았는지 그때 내게 빛 가운데 볼 수 있는 안목만 있었다면 지렁이를 꿰고 있는 낚시바늘이 보이는 그러한 환한 환경에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슬픔과 눈물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스팸 메일, 보이스 피싱을 수사하는 수사관도 사실 당하는 게 이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의하고 주의해도 어떤 방식으로 잘못된 제안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설교 제목이 욕심과 미혹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상적인 욕구가 욕심으로 발전되어 있으면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 답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추셔서 욕심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빛 가운데서 좋아 보이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긍휼히 다가오십시오. 이것을 덥석 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빛으로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성수대교 기억하십시오. 이미 15년 전에 완공되면서부터 그 자리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5년이 지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때 시내버스와 승용차 두 대가 지나가서 더 많은 무게를 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부분의 용접 불량으로 말미암아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욕구를 가지고 또 이런 열망을 가지는 것 정상적인 것인데 하나님 방법으로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필요, 이 욕구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길은 없습니까? 절대 우리의 욕구를 부정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거룩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주는 평화 찬양하면서 우리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형제자매들 다 일어나십시오.